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저희들이 또 한 주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앞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말씀을 통해서 먹이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사오나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없이는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청종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듭니다. 그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두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이 한 사건은 영적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많은 시련과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곳에 내려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과 남아서 살아가면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요. 그곳에 거한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다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만 남게 되죠.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에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룻기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 중 하나였던 오르바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며느리 룻만을 데리고 두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부지런했던 며느리 룻은 추수밭에 나가서 추수꾼들이 떨어뜨리는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추수 때에 이삭이 떨어지는 것을 줍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고 들짐승들이 먹도록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인데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떨어뜨리는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추수밭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추수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룻을 따뜻하게 맞아주는데 추수꾼들에게 룻이 충분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주라. 그리고 점심때가 되었을 때는 일꾼들과 함께 떡을 먹으라고 그를 점심 식사 자리로 초청해줍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하는데요.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내게 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의 축복과 같이 이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자식도 다 모압 땅에서 잃어버렸는데 이 룻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억을 다 회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이 오벳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기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속죄소, 시은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룻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속죄소, 죄인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속죄소가 얼마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성막에는 일곱 개의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법궤가 가장 먼저 언급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법궤를 생각해 보면서 그 진리를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속죄소는 법궤와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금으로 만들어진 상자인데 그 상자의 뚜껑이 이 속죄소가 되는데 그래서 일곱 개의 기구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면서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속죄소는 특별한 그런 기구였는데 순금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궤와 속죄소는 구분이 됩니다. 법궤는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신인, God, man,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나무와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것이 이제 법궤인데 속죄소는 정금으로만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가장 값비싼 기구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정금으로만 만들어진 기구는 일곱 개의 기구 중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속죄소고 다른 하나는 이제 금촛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금촛대는 속죄소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금이 들어간 기구는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값비싼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 속죄소가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금으로만 만들어진 이 속죄소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룹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나요? 그룹. 그룹은 천사와 같은 천상의 피조물인데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에게 불칼을 가지고 화형검을 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사법적인 권세를 행하는 존재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도 그룹이 나오고 또 이사야 6장에도 그룹들이 언급되는데 이 그룹들의 존재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행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많은 천상의 피조물들이 언급되는데 그 천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존재가 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그룹들이 언급되고 있고 속죄소 위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고 또 매우 특이한 것은 그들의 얼굴이 속죄소를 내려다보도록 조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지루해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그냥 쉽게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 16장이라고 하는 긴 지면을 할애하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전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의미들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이것은 그룹들이 속죄소의 신비를 음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속죄소에 나타나는 그 신비로움을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워하며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천사의 존재가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되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에 베들레헴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육신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이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들은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고 있고 그것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그들은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속죄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소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한한 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 말씀은 속죄소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속죄소는 율법을 가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뚜껑이 없는 법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율법이 가려지지 않은 채 있는 것이고 번개와도 같고 우레와도 같은 율법의 정죄를 아무도 잠잠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 앞에 우리가 선다면 율법의 모든 정죄에 우리는 노출되는 것이고 우리의 흠이 많은 삶, 죄가 많은 이 삶은 율법의 정죄 앞에서 무기력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정죄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완전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소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법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정금으로 된 튼튼한 그 뚜껑이 율법을 가리고 있고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빼앗기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 많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수레에다가 그 금으로 만든 예물을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법궤가 벳세메스에 오게 되는데 이 벳세메스에서도 한 번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본 것입니다. 속죄소가 덮고 있는 그 법궤의 뚜껑을 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노출된 것이죠. 사무엘상 6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법궤를 들여다본 그 한 사건만으로도 벳세메스에서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는 사람들의 비극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금으로만, 순금으로만 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속죄소로 율법을 가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매우 낯섭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로마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이 특별히 히브리서는 출애굽기를 해설해주는 출애굽기의 해설서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낄 때마다 히브리서를 같이 읽으면요. 출애굽기에 대한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에 보면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는 이 속죄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성경에 딱 두 번만 사용됐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말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화목제물과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 대한 화목제물이십니다. 화목제물인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워주시는 속죄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율법을 가려주시고 율법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정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것이고 또 율법의 정죄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잘 주목하십시오.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시고 또한 속죄소가 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려주시고 율법을 덮어주셔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첫 번째는 속죄소가 율법을 가려준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요. 이 속죄소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룹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날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종 암탉의 날개로 사용이 되어서 암탉이 그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그림으로서 위험으로부터의 그 보호와 돌봄을 상징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룻기 2장 12절에서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았고요. 또 시편 36편 7절에도 그렇고 시편 91편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면 같은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91편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 속죄소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설교 서론에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속죄소는 단순히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보살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보살피신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속죄소와 관련된 한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에게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그 피를 몇 번 뿌리라고요? 일곱 번 뿌리라.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은 한 번의 피 뿌림도 충분한 것입니다. 피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증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망각하고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놔야 되고 또 적어놓은 것도 다시 읽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영원토록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소 앞에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일곱 번이나 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요.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속죄의 제물에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모든 속죄의 제물이 예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에 근거하여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영원한 이 죄 용서함의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 번이나 그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 화목제물은 속죄소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덮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룹들의 날개가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보살핌을 받으며 인도와 공급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친한 친구들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확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매우 독특한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가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리고 또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일곱 번을 뿌리라. 7번씩이 온 겁니까? 14번이죠. 그 뿌림을 통해서 속죄소를 통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확신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하신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로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죄인들과 만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거기서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을 공부해 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성막 안에는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의자입니다. 제사장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 단번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까지 구약의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한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은좌라고 불리는 의자입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보시면 mercy seat, 자비의 의자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말은 화목제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라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저는 속죄소라는 말보다는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시은좌입니다. 멀시 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여기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묘사들을 잘 보십시오. 그룹 사이에 계신 그런데 이 사무엘상 4장 4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 인트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저는 킹제임스는 이제 두엘이라는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죄소가 멀시 쓰시지 않습니까? 보좌니까 오히려 인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아니겠습니까? 왕하 19장,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경건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룹들 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죄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도 보면 개혁성경이 이제 NIV와 같이 앉아 계신다, 좌정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시편 80편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상의 보좌, 이 땅에서의 보좌를 가지고 계신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너무 쉬운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왜 앉아 계십니까? 왜 거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너무 쉽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를 만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은소, 시은좌, 멀시 셋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만나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은 어떤 측면인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깨뜨려 영원한 정죄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리거나 덮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기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범죄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소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머리로만 이 진리를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 시간만 이런 진리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앉아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겐 엄청난 그 책임을 느끼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고 더 나아가 이제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인데요.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속죄소 위에 앉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또 이제 시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삶이 분주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율법의 정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에 따라서는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비의 보좌 앞에서 앉아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으로 깨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찬송가 작시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진실로 사실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이제 전능하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저희를 높여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이는 참된 빛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